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브이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1월 20일은 미국의 흑인 민권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 목사를 기리는 날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실제 탄생일은 1월 15일이지만 미 의회의 표결을 거쳐 1월 셋째 주 월요일이 연방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오늘 우리는 민권운동의 틀을 만들고 수백만 명의 차별받는 자들에게 희망을 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위대한 인생과 성취를 기리기 위해 묵념한다. 그에 대한 기억은 미국인들이 더 공정하고 동등한 사회를 추구하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킹 목사는 1960년대 흑인 민권운동가로 활동하다가 지난 1968년에 암살됐습니다. 이후 킹 목사를 기리기 위한 운동이 시작돼 레이건 전 대통령이 지난 1983년 이 기념일을 법으로 제정했습니다. 킹 목사는 1963년 워싱턴에서 행한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명연설로 미국인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 후 킹 목사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핵 항공모함 루즈벨트호가 인도태평양으로 이동 중이라고 미 해군 관계자가 19일 발표했습니다. 루즈벨트호는 6천 명 이상의 미 해군 장병과 순양함, 구축함 등 6척으로 구성된 항공모함 전단을 이끌고 미 서부 샌디에이고스의 노스 아일랜드 기지를 출발했습니다. 루즈벨트호 항공모함 전단에는 대륙간 단도미사일 ICBM을 요격할 수 있는 이지스 구축함인 핑크니함과 러셀함, 포레밍턴, 그리고 벙커힐함도 포함됐습니다. 루즈벨트호는 서태평양 해상과 남중국해 일대에서 작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루즈벨트호는 지난 2018년 3월에도 서태평양 해상과 남중국해에서 임무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중국 중부지역인 후베이성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수도 베이징에서 5명, 남부 광둥성의 선전시에서 14명의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우한 이외의 중국 지역에서 감염 환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저장성 동부지역에서도 감염 의심 사례가 여러 건 보고되는 등 바이러스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할 조짐이 보입니다. 중국 국가보건위원회는 이 바이러스의 전염을 여전히 예방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며 오는 24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기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한 보건당국은 20일, 지난 주말 우한에서 136명의 환자가 새로 확진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집계된 확진 환자 수는 총 217명입니다. 특히 이번 폐렴으로 인한 세 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9명이 위독한 상태이며 35명은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 상반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주중 한국대사가 20일 밝혔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장하성 주중 한국대사는 이날 베이징에서 특파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올해 한중 관계에 일이 많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장하성 대사는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와 회담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 중 시 주석이 방한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중일 정상회담은 올해 한국이 주최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열리면 리커창 총리도 방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20일 자국의 핵합의 이행 문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될 경우 핵 확산 금지 조약인 NPT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은 20일 지난 2015년 체결한 핵합의와 관련해 만약 유럽이 부적절한 행동을 계속하거나 이 사안을 안보리에 보낸다면 우리는 NPT에서 철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지난 14일 공동성명에서 이란이 핵 합의 주요 내용을 계속 위반하고 있다며 공식 분쟁 조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 절차는 이란의 핵 합의 불이행에 대해 대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유엔에 이 문제를 회부해 안보리 제재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 절차에 따라 핵 합의로 완화됐던 이란에 대한 제재가 복원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시에드 아바스 무사비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핵 합의와 관련해 협상의 문을 닫지 않았다며 이란의 핵 합의 이행 여부는 다른 당사국들의 행동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독일과 터키, 러시아 등 12개 나라 지도자들이 리비아 내전 사태를 종식하기 위해 더 이상의 군사적 지원을 하지 않기로 지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1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은영입니다. 2018년 5월 결혼식을 올린 영국의 해리 왕자와 메건 마크의 왕자비가 얼마 전 영국 왕실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죠. 영국 왕위 계승 순위 6위인 해리 왕자는 영국 왕실 고위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18일 영국 버킹엄 궁전은 서섹스 공작과 서섹스 공작 부인이라는 공식 칭호를 사용하는 해리 왕자 부부가 앞으로 왕실로부터 공적 자금을 받는 걸 중단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왕실 존칭인 전하, HRH라는 칭호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고요. 기타 공식적인 왕실 임무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손자인 해리 왕자와 메건 마클 왕자비, 8개월 된 아들 아치는 항상 가족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을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영국 윈저성에 있는 프로그모어 코티지는 계속 해리 왕자 가족의 짐으로 남아있을 거고 집을 개보수하는 데 들었던 비용 약 300만 달러는 납세자들에게 상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해리 왕자는 영국 언론이 무자비하게 자신의 아내와 아들을 매도한다고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지난 19일 공개 연설에서 오랜 숙고 끝에 결정을 내렸다며 슬프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워싱턴은 현재 1도로 화창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은 오늘 막다가 차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와 서해 북부 앞바다 모두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9도에서 영상 2도, 신의주는 영하 10도에서 0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8도에서 영상 3도, 함흥 영하 7도에서 영상 5도, 청진 지역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메건 트레이너의 노래입니다. 당신은 입술을 움직이기만 하면 거짓말을 하는군요. 거짓말하는 거 다 알아요. 내가 어려 보여도 어리석진 않답니다. Lips are moving. 들어보시죠. If your lips are moving.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리비아 내전 사태 종식을 위한 베를린 회담이 열렸습니다. 회담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은 내전에 개입하지 않고 휴전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우한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우주군을 창설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리비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열렸군요.
네, 19일 독일 베를린에서 10여 개 나라 지도자들이 모여 리비아 내전 사태를 논의했습니다. 리비아 중재를 위한 베를린 회담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날 회담에서 각국 지도자들은 리비아에 대한 유엔의 무기 수출 금지 조치를 준수하기로 합의했고요. 또 리비아 내전에 개입하지 않고 완전한 휴전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회담 후에 기자회견도 열렸다고요?
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 리비아 사태는 무력이 아닌 대화로만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는데요. 회견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ir müssen es schaffen, dass all die Parteien, die in irgendeiner Weise mit dem Libyen-Konflikt verbunden sind,
메르켈 총리는 리비아 내전과 관련 있는 모든 당사국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것이 바로 회담의 목표이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회담 참여국은 리비아 내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비군사적인 방법밖에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서 리비아에 무기 수출을 하지 않겠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유엔의 무기 수출 금지 조치가 더욱 엄격하게 준수돼야 한다는데 회담국들이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휴전 협정이 지속되는 동안 교정 중인 당사국들의 군사적 지원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군사적인 해결 방법은 리비아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킨다는 것을 이미 봐서 알고 있다면서 리비아 국민들이 평화로운 삶을 살 권리를 갖도록 회담 참여국들은 정기적으로 추가 회의를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도 이번 회담에 참석했다고요?
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메르켈 총리와 함께 회담 후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리비아 사태와 관련해 외국의 간섭이 분쟁을 더 키웠다고 지적하면서 모든 참가국은 리비아의 내전과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 결과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의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관련 조처 시행을 위한 날짜가 정해진 겁니까?
네, 그건 아닙니다. 이 외국 군대나 지원이 언제 철수될지는 아직 불분명한데요. 하지만 메르켈 총리와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이런 조처가 리비아 휴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담이 독일의 초청으로 이뤄졌다고요?
네, 메르켈 독일 총리의 초청으로 유엔, 유럽연합, 아프리카연합, 아랍연맹을 비롯해서 마이크 폼페어 미 국무장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그리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등 12개 나라 지도자가 각국을 대표해서 참석했습니다.
당사국인 리비아 측도 참석했습니까?
네, 이 내전 당사자인 리비아 통합정부 이 GNA의 파예즈 알사라즈 총리와 리비아 국민군 LNA의 칼리파 하프타르 사령관도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도 리비아 내전 당사자가 참석한 회의가 열리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일주일 전인 지난 13일 GNA와 LNA 지도자들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만나서 평화안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과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주재로 12일 0시를 기해서 휴전을 시작한 후 첫 만남이었는데요. 하지만 휴전협정의 공식 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양측이 직접 대면하는 기회도 갖지 않으면서 결국 회의가 결렬됐습니다.
휴전협정이 체결되지 못할 경우 언제든지 교전이 재개될 우려가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베를린에서 중재회의가 또 열린 건데요. 리비아는 지난 2011년에 아랍의 봄 민주화 봉기 당시 40년 넘게 통치했던 무아마르 가다피 정권을 축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내전 상황으로 빠져들었는데요. 특히 2014년부터 서부 군벌들을 중심으로 한 리비아 통합정부 이 GNA와 하프타르 최고사령관이 이끄는 리비아 국민군 LNA가 대립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황이 더 악화됐죠.
네, 지난해 4월에 이 하프타르 사령관이 서부 지역에 있는 수도 트리폴리로 진격하면서 분쟁이 더욱 격화됐습니다. 유엔은 지난 9개월 동안 민간인과 군인 2천여 명이 숨지고 13만 6천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게다가 국제사회가 리비아 사태에 개입하면서 논란이 커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유엔과 아랍연맹, 유럽연합, 터키 등은 GNA를 리비아의 합법 정부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러시아와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하프타르 장군이 이끄는 LNA를 지지하는데요. 최근 터키가 리비아에 자국 군대를 파병하면서 리비아 내전이 외세의 대리전이 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미국은 리비아 내전 사태에 어떤 입장입니까?
네, 미국은 공식적으로 이 리비아 통합정부 GNA를 인정하고 있지만 내전과 관련해서는 양측 모두의 책임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29일 베를린 회담에 참석한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무기 수출 금지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면서도 이 해당 지역의 군사와 무기를 줄이는 데 있어 진전을 보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에서 일명 우한 폐렴이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중부 후베이성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수도 베이징에서 2명, 이 남북 광둥성의 선전시에서 1명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우한 이외의 중국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나온 건 처음 아닌가요?
맞습니다. 게다가 환자 수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우한 보건당국은 지난 주말 우한에서 136명의 환자가 새로 확진을 받아 폐렴 환자 수가 200명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환자 수도 늘고 다른 지역으로까지 퍼진다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우한은 또 중국에서 7번째로 인구가 많은 대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우려가 더 큰데요. 하지만 보건당국은 검역을 철저히 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조심할 필요성은 있지만 혼란에 빠질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한 보건당국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目前我们已知患者的临床表现呢 一般以轻症为主.
네, 리강 우한시 질병예방통제센터 주임은 19일 기자회견에서 현재 환자들의 상태는 대부분 경미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확진 환자와 접촉한 760여 명 가운데 680여 명은 관찰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사람끼리 제한적인 전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인체 전염 위험성은 낮다면서 이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이 SARS와는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사스로 인한 폐렴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적이 있었죠.
네, 지난 2002년 중국 남부에서 시작된 사스가 이듬해 중국 전역은 물론이고 이 다른 나라로까지 퍼지면서 이 당시 전 세계적으로 8천 명 이상이 사스에 걸렸고요. 사망자가 약 800명에 달했습니다. 이번 우한 폐렴의 경우도 초기에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서 이 사스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중국 보건당국은 이달 초 이 집단 폐렴의 원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잠정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 우한 폐렴도 벌써 주변국들로 확산되고 있다고요?
네, 이 한국 보건당국은 20일 우한 폐렴과 관련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첫 번째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환자는 30대 중국 여성으로 하루 전 우한에서 인천공항을 통해서 한국에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앞서 태국과 일본에서도 우한을 방문하고 온 중국인이 신종 바이러스 감염자로 확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웃 나라들도 비상에 걸렸군요.
네, 한국과 홍콩, 태국, 싱가포르 등은 우한에서 출발한 항공기 승객들을 대상으로 체온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도 17일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뉴욕 공항에서 중국 우한발 비행기를 타고 입국하는 승객들을 대상으로 체온 측정과 간단한 서류 작성 등 검역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일본이 우주군을 창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군요.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일 적대국의 미사일 공격 등에 대비해서 새로 전문부대를 창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부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창설한 미국 우주군과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첫 우주부대, 명칭은 뭡니까?
네, 공식 명칭은 우주작전대로 일본 항공자위대사나 부대입니다. 아베 총리는 우주작전대가 올해 4월에 운용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가 우주군 창설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밝혔나요?
네, 증대하는 사이버 위협과 인공위성을 교란하는 전자 방해 등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인공위성을 공격하는 우주 무기를 개발하면서 잠재적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아베 총리는 그러면서 일본은 방위력을 대폭 강화해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주작전대가 어디에 어떤 규모로 배치되는지 알려졌습니까?
네, 일본 우주작전대는 도쿄 외곽 후추시에 있는 공군기지에 추가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는 2022년 본격적인 가동을 앞두고 일단 20명의 병력이 파견되는데요. 우주작전대는 인공위성 운항과 지상군을 위한 통신 지원 등의 임무를 맡게 됩니다. 일본 정부는 우주작전대 창설 등 우주사업 관련 예산으로 506억 엔, 그러니까 미화로 약 4억 6천만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우주작전대가 미국의 우주부대와도 협력하게 된다고요?
네, 일본 자위대는 중국과 북한의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서 미국과의 협력으로 이 국제적인 위상과 방위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인데요. 아베 총리는 19일 미일 안보조약 서명 60주년 기념식에서 일본의 우주작전대가 미국의 우주사령부와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우주군을 개발하겠다는 나라가 일본만 있는 건 아니죠?
네, 아닙니다. 이 강대국들의 우주 개발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또 사이버 공격이 커지면서 우주군 창설 계획을 밝히는 나라도 늘고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때부터 줄곧 우주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지난해 말 미국의 여섯 번째 군으로 우주군을 창설하는 내용의 지출 법안에 서명했고요. 존 레이먼드 공군 장군이 지난 14일에 우주군 사령관으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미국은 왜 우주군 개발에 나선 겁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우주는 세계 최신의 전쟁 영역이라면서 미국이 앞서고는 있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우주군 창설을 통해서 단기간에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는 미국의 우주군 창설이 러시아에 위협이 된다고 비판하면서 러시아 역시 우주군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도 지난해 우주군 창설을 선언했고요. 중국도 역시 군사적 목적의 우주 개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당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대통령 변호인단이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 측은 공정한 탄핵 심판 진행 과정을 확립하라고 공화당 측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버지니아주의 주도인 리치먼드에서 20일 대규모 총기 소유 권리 옹호 집회가 열렸습니다. 미 해군 역사상 최초로 항공모함에 흑인 수병 이름이 붙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백악관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대통령 변호인단이 밝혔습니다.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냈는데요. 상원에서 발부한 탄핵 심판 소환장에 대한 공식 반응이었습니다. 변호인단 대표를 맡은 팻 시폴로니 백악관 법률고문 그리고 대통령 개인 변호사인 제이 세큘러 변호사가 입장문에 공동으로 서명했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의 입장문 자세히 들여다보죠.
네, 탄핵 사유의 두 가지 항목이죠. 이 권력 남용과 의회 업무방해 이 두 가지 모두 기각돼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우선 요 권력 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퀴드프로쿠오 즉 대가성을 원하지 않는다고 직접 말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는데요. 따라서 미 연방 헌법상 고위공직자 탄핵 사유인 고도의 범죄와 비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들은 주장했습니다.
의회 업무 방해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 이 혐의에 대해서는 허무맹랑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탄핵 소추와 관련된 핵심 자료를 비밀 해제해서 전격적으로 공개했다고 변호인단은 밝혔는데요. 아울러 하원 소환장과 이 행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증언 요구는 표결 없이 나온 위헌적인 절차였기 때문에 여기에 응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측이 어떤 핵심 자료를 비밀 해제해서 공개했다는 말입니까?
네, 작년 7월 25일이었죠.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통화한 거를 적은 녹취록을 가리킵니다. 이를 공개함으로써 의회에 대한 협조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전례 없는 투명성을 보여줬다고 변호인단 측은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하원이 탄핵안을 가결시킨 건 잘못이라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주어진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돼서는 안 됐다고 변호인단 측이 주장했습니다. 하원이 가결한 탄핵소추 결의안은 이 자유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미국민의 권리에 대한 위험한 공격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탄핵소추가 민주당 측이 지난 2016년 대선 결과를 뒤집고 또 올해 7일 대선에도 개입하려는 불법적인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나요?
네, 탄핵 심판 진행과 관련해서 공정한 계획을 21일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내놓으라고 거듭 요구했는데요.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 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In the coming days, Senate Republicans are going to face a choice. Will they take their cues from the White House, as Leader McConnell clearly stated?
네,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선택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사유를 은폐하는 데 동참하든지 아니면 헌법대로 공정한 심판이 진행되도록 협력하든지 택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공정한 심판이 되려면 증인 채택이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증인 채택은 어떻게 결정하는 겁니까?
네, 이 탄핵 심판 진행 방식에 대한 결의안을 내서 이 상원에서 표결을 하는데요. 이 결의안에 증인 채택 조항을 넣자는 게 민주당 측 요구입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이를 거부해왔는데요. 이 상원 전체 위원 100명 가운데서 공화당이 53명이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으로는 이 가결 정족수인 과반수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표 대결로는 안 되는 문제인데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증인 채택을 하겠다는 건가요?
뭐 일단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협력할 걸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슈머 대표의 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We will force votes on witnesses and documents and it will be up to four Republicans.
네, 민주당은 증인과 자료 소환을 위한 표결을 강행할 것이라면서 가결 여부가 공화당 의원 4명한테 달려있다고 말했는데요. 민주당하고 무소속 47표에 공화당 4표가 넘어오면 과반수가 넘기 때문입니다. 슈머 대표는 이들 4명이 힘을 합해서 법과 민주주의, 법치 원칙에 함께 서자고 촉구했습니다.
증인 채택 표결에 협조할 것으로 기대하는 공화당 의원 4명이 누굽니까?
네, 수잔 콜린스, 리사 머카우스키, 코리 가드너, 그리고 밋 롬니 의원 이렇게 해서 4명입니다. 대체로 이들이 중도 온건 성향으로 분류되는데요. 특히나 이 공화당 대선 주자 출신이기도 했던 이 롬니 의원의 경우에는 줄곧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태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증인으로 부르려는 건가요?
네,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믹 멀베인이 백악관 비서실장 직무대행, 로버트 블 예산관리국 부국장 등 4명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스캔들 당시에 의사결정 경로에 있었던 사람들인데요. 슈머 대표는 이들이 하원 탄핵 조사에서 증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원 탄핵 심판 과정에서는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상원에서 진행되는 탄핵 심판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네, 21일에 재판이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요. 하원에서 보낸 소추위원 7명이 검사 역할을 하는데요. 대통령 본인이나 아니면 변호인단이 피고 위치에서 재판에 임합니다. 하루 앞서선 21일에는 트럼프 대통령 직접 서면으로 입장문을 낼 것이라고 로이터통신 등 주요 매체들이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리치먼드에서 대규모 총기 권리 집회가 열렸다고요?
네, 워싱턴 DC와 접한 버지니아주의 주도죠. 리치먼드에서 22일에 대규모 총기 권리 옹호 집회가 열렸습니다. 주 유사당 앞에서 주요한 행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전역에서 수천 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버지니아 정부는 이날 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의사당 근처에는 총기를 들여오는 것을 금지하는 등 경계태세를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버지니아주 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이른바 이 레드 플래그 로우라고 해서 적기법 등 이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총기 애호가들을 비롯한 반대 측에서 그래서 항의 모임을 개최하는 건데요. 이 작년 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버지니아주 의회에서 최근에 이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을 연이어 통과시켜서 크게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적기법이란 어떤 내용인가요?
뭐 말대로 붉은 깃발이란 뜻이죠. 위험 인물을 뜻하는데요.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한테 위험을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엔 임시로 총을 압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입니다. 이 밖에도 대용량 탄창을 민간인한테 파는 걸 금지하고 지역 당국이 특정 장소에서 무기를 휴대하는 걸 금지할 수 있는 법안도 주의회가 통과시켰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날 이 시위대가 이 주의회가 권한을 남용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총기 소유 옹호론자들이 이런 입법에 반대하고 있다는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이 버지니아 관내 보안관이 공개적으로 주의회의 총기 규제 움직임에 반발했고요. 또 일부 지역 당국도 이 입법에 반대한다고 밝혔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면서 전국적으로 눈길을 끌게 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수정헌법 2조 권리가 버지니아주에서 심각하게 공격받고 있다고 지난 17일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또 민주당에 투표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민주당이 당신의 총기를 빼앗으려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 주장했습니다.
수정헌법 2조가 어떤 내용인가요?
네, 뭐 이 시간에 자주 설명드렸었는데요. 총을 포함한 개인이 무기를 소지한 권리를 인정한 헌법조항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조항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지금 연방대법원이 관련 소송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의회 총기 규제에 반대하는 지역 당국의 조치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부 지역이 수정헌법 2조를 위한 피난처를 선언했습니다. 주의회가 이 총기를 규제를 하는 법을 만들더라도 지역 내에서 위법상을 단속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런 지역이 시 단위에서 한 100여 곳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총기를 규제하려는 쪽과 총기 소유 권리를 지키자는 쪽이 팽팽하게 맞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20일 날 집회 현장에서 양측의 충돌이 나올까 우려가 됐었는데 뭐 다행히 별일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의사당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지난 2017년에 인근 이 샬럿츠빌시에서 일어난 불상사가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샬럿츠빌에서 이 백일 우월주의자들 집회가 열렸었는데 이 과정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해 사상자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미 해군 항공모함에 흑인 수병 이름이 붙는다는 소식이죠.
네, 토머스 모들리 미 해군부 장관이 19일 성명을 냈는데요. 곧 건조를 시작할 제럴드 포드급 항공모함을 도리스 밀러호로 명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도리스 밀러라면 태평양 전쟁에 참전했었던 흑인 수병입니다.
전에도 항공모함에 이렇게 흑인 수병 이름이 붙었던 적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 해군 항공모함에 보통 유명한 전투가 벌어졌던 지명이나 군사 지도자 아니면 대통령 이름을 붙여왔습니다.
그런데 도리스 밀러 수병이 유명한 사람인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태평양 전쟁이 단초가 된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공습 때 현장에서 영웅적으로 활약한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밀러 수병이 당시에 어떻게 활약했습니까?
네, 진주만 공습 당일날 밀러 수병이 전함 웨스트 버지니아호에서 취사병으로 근무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날 공습이 시작되면서 배가 일본군 어뢰를 맞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크게 다친 함장을 안전구역으로 대피시켰고요. 그 후에는 갑판에서 캘리버 5건 중기관총을 잡았습니다.
밀러 수병이 이 기관총으로 일본군을 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하늘에 떠있던 이 일본군 전투기들을 향해서 용감하게 이 기관총을 쐈는데요. 그 가운데 한 대를 격추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탄환이 닿을 때까지 기관총을 쐈고요. 그 뒤에 다시 돌아가서 부상자들을 구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밀러 수병이 타고 있던 전함 웨스트 버지니아호는 결국 이날 공습 때문에 침몰했습니다.
일본군 비행기를 격추한 밀러 수병이 이런 공적을 인정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듬해 1월에 일단 서훈 대상이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연방의회가 따로 법을 만들어서 밀러 수병에게 최고 무공훈장이죠. 메달 오브 아너, 명예훈장을 수여하라고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밀러 수병이 흑인이라는 이유로 여기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결국에 당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밀러 수병한테 네이비 크로스, 해군장을 주도록 조처했습니다. 이 해군장이라면 당시 미 해군에서 세 번째로 높은 훈장이었습니다.
인종 문제 때문에 밀러 수병이 명예훈장을 받지 못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당시만 해도 아시다시피 미국 안에서는 이 흑인과 백인을 분리하는 정책인 이 세그리게이션 정책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흑인은 해군에 들어가도 취사나 사관당번 같은 단순한 일만 맡았다고 합니다.
밀러 수병은 훈장을 받은 뒤에 어떻게 됐나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전사했습니다. 훈장을 받고 이제 특별 휴가를 받아서 고향에 갔고요. 또 이 전시 공채 모집을 위한 연설에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해군 항공모함 리스콘베이함에 다시 배치됐는데 이 배가 1943년 11월 마킨 전투에서 일본 잠수함에 격침됐는데 그때 밀러 수병도 전사했습니다.
밀러로 명명된 항공모함은 언제 나오는 겁니까?
네, 곧 건조를 시작해서요. 오는 2028년경에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당신이 미소 지으면 온 세상이 멈춰버려요. 그리고 잠시 바라보게 되죠. 왜냐하면 당신은 있는 그대로 대단하거든요. 브루노 마스의 Just the way you are 들어보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진솔한 미국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김현숙입니다. 아시아 대륙에서 비교적 가까운 미국 서부에는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부 지역에서도 유난히 아시아인이 많이 몰리는 곳이 있는데요. 미 서부의 대도시 로스앤젤레스에서 동쪽으로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샌 가브리엘 밸리입니다. 이 지역에는 약 50만 명의 아시아계가 거주하고 있고요. 지역 내 9개 도시는 아시아인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첫 번째 이야기. 아시아인들이 몰려드는 미 서부 샌 가브리엘 밸리.
영어 약자로 SGV라고 불리는 샌 가브리엘 밸리. 여기에서 30년을 산 마이크 초우 씨는 5살 때 부모님과 타이완에서 이민해 왔습니다. 초우 씨 가족이 자리 잡은 곳은 아시아계가 다수 인종을 이루는 월넛시였습니다.
My parents, they didn't speak English at the time, so
부모님이 미국에 도착하셨을 당시에 영어를 전혀 하지 못하셨거든요. 그렇다 보니 아시아계 인구가 가장 많은 월넛시는 부모님이 정착하기 정말 좋은 곳이었습니다. 상점들도 다 가까이 있고요. 모국에서 살던 곳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끼셨을 거예요.
SGV에 이렇게 아시아계가 많아지기 시작한 건 지난 1970년대 타이완에서 이민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서입니다. 이런 이민 물결은 초우 씨 가족이 정착한 1980년대까지 이어졌죠. 초우 씨는 현재 부는 팀은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중개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록산 쉥 씨 역시 중국어를 하는 중개인입니다.
분들이세요. 다들 이 지역에 살고 있거나 여기서 일하거나 공부하고 있는 분들이시고요. 가끔 미국에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찾아오는 고객들도 계세요.
과거에 타이완 이민자들이 줄을 이뤘다면 최근 10년에서 15년 사이에는 중국 본토에서 온 이민자들이 중국 출신으로 미국 대학원으로 유학을 왔다가 미국에 정착한 경우라고 하네요. 시행 씨는 SGV가 아시아인들에게 인기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veryone speaks Mandarin. They can walk into bank, post office.
여기서는 모두가 중국말을 구사합니다. 또 은행이나 우체국 상점도 다 걸어서 갈 수 있고요. 영어를 못해도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비교적 아시아 대륙과 가깝다는 점도 인기 요인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중국의 고층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은 SGV에 와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We have plenty of single family homes. They just buy the house.
보시면 알겠지만 이 SGV에는 단독주택들이 많습니다. 널찍한 집에 정원이나 마당도 갖추고 있죠. 아파트에 살 때처럼 위층, 아래층을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SGV에는 중국이나 타이완 외에 동남아시아 이민자들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So I speak Tagalog, the Hokkien, and Mandarin.
필리핀에서 이민 온 부동산 중개인 애니 슈 씨는 필리핀 공용어인 타갈로그어와 중국어, 중국 방언인 호키너, 그리고 영어를 구사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슈 씨는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시아나 남아시아 이민자들이 주고객이라고 했습니다. 슈 씨에게 집 구매를 의뢰한 샤바나 칸 씨는 인도에서 온 이민자로 이 마당에 있는 단독주택을 찾고 있었는데요. 미 동부의 대도시 뉴욕에서 이곳 SGV로 이사 올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뉴욕은 물론 대도시만의 역동성 같은 게 있죠. 그런데 여기서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생기면 서부 캘리포니아처럼 좋은 곳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곳 SGV는 정말 마음에 듭니다.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곳이니까요. 다양한 아시아인이 공존한다는 말은 곧 사회 경제적 상황도 다양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민간단체인 아시아 미국인 정의 강화연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SGV에 거주하는 불법 이민자는 5만 8천 명에 달하고요. 아시아계 이민자의 약 3분의 1은
저소득층에 해당합니다.
Some of them just immigrated here. They haven't found a stable job or
무작정 이민을 오거나 미국에 와서도 안정적인 직업을 찾지 못하는 이민자들이 있습니다. 또 영어가 안 되다 보니 모국에서 하던 일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일을 하는 이민자들도 있죠.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인들이 비교적 쉽게 미국에 적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샌 가브리엘 밸리 SGV의 아시아계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세상의 편견을 깬 플러스 사이즈 요가 강사.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체력 단련 운동이 요가입니다. 요가는 인도에서 시작된 일종의 정신 수련인데요. 몸과 정신을 동시에 단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요가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요가를 가르치는 강사들은 마르고 군살 없는 몸매로 사람들의 운동 욕구를 자극하는데요. 최근 미국에선 살집 있는 몸에 큰 덩치도 아랑곳하지 않고 요가 실력을 뽐내는 요가 강사들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미 남부 조지아주 사바나에서 요가를 가르치는 제서민 스탠리 씨도 일명 플러스 사이즈 요가 강사입니다.
To get into yoga with me, it was mostly people being like, I didn't know fat people could do yoga.
제가 요가를 하러 들어가면 어떻게 이렇게 뚱뚱한 사람이 요가를 하냐는 편견이 가득한 시선을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전 당당히 나왔어요. 왜 뚱뚱하면 요가를 못 하나요? 뚱뚱한 사람도 여러분이 하는 것과 똑같이 다 할 수 있답니다.
스탠리 씨는 비만인 자신의 몸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삶도 사랑할 뿐 아니라 요가 수강생들을 가르치며 바쁜 일상을 보낸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다고 했습니다. 뚱뚱한 자신을 바라보는 세상의 편견에 꿈을 이루는 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적도 있었습니다.
The yoga practice is really meant for everyone.
요가는 모든 사람을 위한 운동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요가라고 하면 백인이거나 날씬한 사람, 여성 또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죠. 이 범주에 들지 않는 사람은 요가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스탠리 씨는 어느 순간 미디어가 보여주는 편견 때문에 꿈을 이룰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이후 자신의 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요. 스탠리 씨가 찍어올린 요가 영상이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통해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게 됐고 많은 대기업이 함께 작업해보자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Because she's different. She doesn't look like what people typically think of as
스탠리 씨는 전형적인 요가 강사와는 달라요. 요가를 하면서 축 처진 배나 뚱뚱한 몸을 언급해요. 다른 요가 수업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런데 이런 몸에 대한 솔직함이나 진실함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스탠리 씨
수업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요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다고 했는데요. 스탠리 씨는 더 많은 사람이 요가를 접할 수 있도록 앱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앱의 이름이 The Underbelly, 즉 아랫배라고 하네요.
I wanted to name it after what I see to be the softest part of ourselves.
앱 이름을 일부러 아랫배라고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가장 감추고 싶어하는 신체의 부위가 아랫배잖아요. 그런데 실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힘을 낼 수 있는 곳이 바로 아랫배랍니다.
세상의 시선을 이겨내고 자신의 몸을 당당히 드러낸 스탠리 씨는 자신을 통해 더 많은 여성이 편견을 깨고 세상의 고정관념과도 싸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다음 주에는 미국의 또 다른 곳에 숨어있는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활영어부터 뉴스기사의 고급 영어까지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워보는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스가 이어집니다.
Hey guys, welcome back to Expression Express. I am Evelyn.
저희 VOA 뉴스를 통해서 뉴스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 배워보는 spy, 스파이, 첩자를 뜻하는 단어죠. 오늘은 VOA 기사를 통해 이와 비슷한 뜻으로 쓰이지만 단순히 spy, 첩보 활동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닌 spying, 즉 간첩 행위를 뜻하는 단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We have, as we speak, probably about 1,000 plus investigations all across the country involving attempted theft of U.S. intellectual property, whether it's economic espionage or counterproliferation, almost all leading back to China.
Economic espionage. Espionage는 첩보 활동, 스파이 행위를 가리킨 단어입니다. Espionage means the practice of spying or undercover work. 레이국장이 말한 economic espionage는 결국 경제 첩보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죠. 예문 다시 보겠습니다. We have, as we speak, about 1,000 plus investigations. As we speak, 지금 말하는 동안, 다시 말해, 현재 1,000 건 이상의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All across the country, 전국적으로, involving attempted theft of U.S. intellectual property, 미국의 지식재산 절취 시도와 관련해, 지식재산 절도의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whether it's economic espionage, 그것이 경제 첩보 활동이든, or counterproliferation, 반확산이든, almost all leading back to China, 모든 사안이 중국으로 귀결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We have, as we speak, probably about 1,000 plus investigations all across the country involving attempted theft of U.S. intellectual property, whether it's economic espionage or counterproliferation, almost all leading back to China.
Examples, industrial espionage, 산업 첩보 행위, industrial espionage. Espionage thriller, 영화, 연극, thriller. 오늘의 표현은 espionage, 첩보 활동, 간첩 행위였습니다. That is it for today's lesson, and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joining me on Expression Express.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런던 보이즈의 노래입니다. 런던 나이츠, 런던의 밤 전해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이은영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London nights, wanna party ride, and the fever drives you wild.
Of America.